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8절.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입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허락되어서 참으로 듣고 이해하고 믿고 우리 예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우리의 구원의 현실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말씀이 잘 전해지고 저희들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저희에게 유익한 것이 하나도 없게 되오니 하나님, 저희 안에 지금 살아계신 성령님 역사하셔서 큰 유익이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돌려지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번에 저희가 본 내용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이 세상이 무서워서 제자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죠. 그렇게 예수님을 배반도 하고 예수님을 부인도 하고 예수님 버리고 도망도 가고 이제 이렇게 세상이 무서워서 숨어 있는 이런 제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백성들에게 주어집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평강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즉 다르게 말하면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강은 근심도 물리치고 두려움도 물리친다는 거죠. 이제 근심과 두려움이 다 물러갑니다. 그게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세상이 무서워서 숨어있는 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그 부활을 확실히 믿고 이제 성령님께서 이제 그 누가가 쓴 그 사도행전의 2장에 보면 성령님이 오시고 나서는 이렇게 세상을 무서워하는 거 물론 완전하지가 않죠. 가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그러나 지금같이 이렇게 세상이 무서워 숨어있고 이런 일이 아니죠. 사도행전을 보면 이제 밖으로 나가 담대하게 전합니다. 이런 걸 보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복을 주시고 지금 무엇을 하게끔 만드시고 계시는가, 일을 하고 계시는가. 왜? 다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걸 보면서 믿고 이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직도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던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지죠. 여기 보면 그들을 찾아오시고는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이렇게 해주시는데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한테도 똑같이 해주셨죠. 거기도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여기도 지금 마음을 열어서 이제 성경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죽음을 이기는 것임을 증거해 주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에서 부활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 구약서부터 약속된 모든 계획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증거해 주십니다. 오늘 44절, 45절 보시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가 27절을 공부할 때 44절까지 같이 공부를 했죠.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관한 것,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된 것이다. 이걸 배웠는데, 그것을 44절에서 조금 돌려서 이해를 하면, 성경이 다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된 것이다 하는 말은, 이제 예수님이 와서 하시는 모든 일이 바로 예수님을 가리켜 쓰여진 그 성경대로 하신 거다. 이 말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약속, 이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희가 2주 전에 본 대로 구약 전체가 다 예수님에 관한 것,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된 것,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된 것,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 성경 전체가 이렇다는 것인데,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을 풀지 않으면 그저 도덕이나 가르치는 것이 돼버립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도덕을 가르친다고 나무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는 도덕만 가르치면 들고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교회도 뭐 이해가 안 되니까 도덕을 반대하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세상에서 이게 월카합니다. 세상 나가서 도덕을 가르치면 다 받아들여요. 누가 도덕을 반대할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지금 도덕을 가르치려는 게 아니에요. 뭐 정도덕이란 단어를 쓸 거면 천국 도덕을 가르치려고 하는 건데, 천국 도덕은 이 세상 도덕과 다릅니다. 그래서 구약을 가르치면서 도덕을 가르칠 때가 너무 많은데, 뭐 누구같이 해라, 뭐 누구같이 하면 뭐 복을 받는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행위 위주의 가르침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성경 전체가 다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고 이루신 모든 일들은 다 성경을,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들이 다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하시는 일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말씀대로 그 말씀을 이루시는 그분의 삶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 그럼 무슨 말이겠어요? 뭘 깨달은 거예요? 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됨을 이제 알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의 그 중심 내용을 46절과 47절에서 요약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46절, 47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이 중심이 돼야 되죠. 46절 보면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시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과 또 그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러니까 성경에 뭐가 기록되었느냐, 세 가지로 여기 써주십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그분께서 3일에,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세 번째로 그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그것들이 지금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죠. 아, 성경의 내용이 이런 거구나. 왜? 우리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내가 맨날 하던 소리죠. 요리책을 써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차를 고치려고 노력을 하면 완전히 지금 그 책이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것으로 착각을 하게 되면 그럼 성경을 왜 써줬는지 그 내용이 뭔지 전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성경은 첫 번째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는 것, 그것에 대해 쓰여져 있다 이 말이에요. 즉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왜? 이렇게 간단하게 써 있지만 또 성경 전체를 가지고 그 간단한 내용이 뭘 얘기하는가, 더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걸 다 이제 이해를 하셔야죠.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시는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셔요. 그렇게 하여 우리 죄가 용서되고 하는 모든 내용, 그런 것이 다 포함이 되죠. 그런데 두 번째는 무엇에 관한 거냐? 죽으시지만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실 거다 이 말이에요. 즉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그 복음의 내용이 전 세계로 이제 선포가 된다.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예수님께 돌아오고. 그러나 뭐 예수님께 돌아온다는 걸 우리가 또 잘 이해를 하면 성경 전체를 가지고 그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 근데 뭐 예수님과 영원히 사는면 그럼 어디서 사는 거예요? 천국에서. 뭐 이렇게 지금 아주 간단하게 쓰여 주셨지만 이런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서 알아가는 내용들이 엄청 그 이 범위가 엄청 크단 말입니다. 그걸 다 알아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근데 같은 내용이 사도행전 26장 22절, 23절에도 나옵니다.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여기 내가는 바울이죠.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것은, 내가 오늘까지 전하는 내용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즉 모세와 선지자가 말한 것, 그러면 모세와 선지자 우리 배웠잖아요, 구약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것, 그것은 그것밖에 말한 게 없다 지금 이 말인데, 곧 무슨 내용이었느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니라 함이니라 하니라. 똑같은 내용이죠. 사도 바울은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지금 무슨 내용을 말하고 있는지. 물론 성경을 더 잘 이해해야죠. 왜? 잘 이해하면 죽으시는 의미와 뜻과 목적을 알게 되는 거죠. 그냥 죽으셨다 이게 아니라 그 목적이 있었고 죽는 것에 그 죽으시는 그것에 대한 의미도 있고 뜻도 있고 그리하여 그 죽음이 나하고는 무슨 관계인가 그걸 믿는 나하고는 이런 내용들도 다 나오죠. 그 또 죽음에서 부활하시는 의미가 뭐냐 그 부활의 뜻과 목적이 뭐냐 그 부활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천국을 말을 안 할 수가 없죠. 왜 부활하시는 거예요? 백성들과 영원히 천국에서 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죽는 내용, 부활하는 내용 여기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처음 두 가지는 이미 이루어진 내용들입니다. 그렇죠? 두 개는 다 이루어졌어요. 죽으셨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딱 하나, 세 번째만 남았어요. 그 오늘 보는 내용의 중심 47절입니다. 또 그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지금 아까 사도행전 26장 23절 하반부에 같은 내용이죠.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시리라 함이니라. 처음 두 개는 완전히 이루어졌고 이제 세 번째는 이미 시작은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교회가 하고 있고 또 계속하여야 하는 일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성경이 푼다. 이게 성경이 한 구절을 통해 말씀하시는 내용을 다른 구절들을 가지고 더 자세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성경을 어떻게 이해할 건가 그 원칙이죠. 우리도 그렇게 해야죠. 교회가 하고 있고 또 계속해야 하는 일 이게 뭐냐? 백성들로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예수님께로 모이는 것인데 근데 그렇게 하려면 말씀을 전해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회개케 하여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자 그 말은 쉽게 되지만 그걸 하려면 제대로 성경대로 하려면 수도 없어요. 그 중에 하다못해 교회의 그 이 스트럭처까지 당회와 그 당회가 하는 일과 멤버십 뭐 이런 게 다 포함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게 포함이 안 되면서 그냥 회개케만 해서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자. 이건 성경을 너무 모르는 사람이 하는 소리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지금 이 일을 위해서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즉 이 일을 이루는 일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지금 세 가지를 이렇게 약속하시고 두 개는 벌써 이루어졌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럼 여러분과 저도 교회의 삶이나 나의 삶이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아져야 되느냐? 간단하게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하시는 일과 전혀 관계가 없으면 그럼 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하시는 일을 저희도 참여하여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일이 중심이지, 그 일은 그냥 파타임으로 나한테는 다른 일이 있는데, 아, 그거 안할때 조금 옆에서 한다. 이따위 생각을 하지도 마세요. 누가 이렇게 가르쳤는지 모르겠어요. 교회가 가르쳤어요, 이렇게. 열심히 뭐, 딴일 하다가, 시간 좀 남으면 이제 교회 일좀 하게 하는, 이따위로 가르쳤다니까요. 세상 일을 교회 일과 나눠버린 게 교회예요, 이 바보 같은 인간들이. 세상 일 따로 있고 교회 일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다 교회 일을 하는 거예요. 돈 버는 것도 이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고 계신 그 일을 하려고 버는 거죠. 근데 이게 무슨 이상하게 돼버려서 세상 일을 따로 놔둬요. 그 세상 일이래, 그건. 아예 내놓고 세상 일이래. 아니, 기독교인이 세상 일에 왜 해요?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지. 성경 어디에 세상 일과 교회 일을 나눠 놨습니까? 보여주세요, 나눠 놓은 데 있으면. 근데 뭐 하도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아예 그러게 진리가 돼버렸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일을 하기 위해 모든 걸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마지막 것,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시리라. 네. 이것을 또 마태복음에 가서 우리가 보게 되면, 마태복음 28장에서부터 보면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일도 바로 그세 번째 일과 똑같은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성경 전체를 가지고 이해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도 이해해야 되고, 마태복음도 이해해야 되고, 사도행전도 이해해야 되고, 성경 전체를 다 이해를 해야, 아, 이런 말씀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부터 보면 오늘 보는 누가복음과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제 사도들 보고 이제 가라.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또 요한복음에는 어떻게 쓰여 있느냐? 너희들이 죄를 용서하면 용서되고 죄를 용서 안 하면 그대로 두리라. 이것이 어떻게 이제 제대로 행하여집니까? 교회의 치리로서 이제 행하여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말씀들을 다 종합해서 지금 그 말씀이 포함하고 있는 범위가 어떠한 것인가를 다 깨달아야 될거 아니에요? 지금 저희 교회에서 치리를 하고 당회에서 지금 그런 일을 하는 것도 지금 바로 이세 번째 일을 하는 거예요. 아니, 세 번째 일을 하려면 그걸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하고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교회가 그 죄를 다루게 돼 있습니다. 치리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교회가 지가 뭔데 안 하는 거예요? 무슨 배짱으로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데.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안 해요? 근데 안 해요. 마태복음 28장 아까 읽은 19절, 20절을 잘 이해하면 교회가 할 일은 교회를 세우는 일이에요. 즉, 나가서 복음을 전하여 회개케 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일을 교회를 통해서 이제 하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한 명령이 포함하고 있는 범위가 이제 엄청 커지는 걸 이해하시란 말이에요. 이걸 다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세 번째 일을 제대로 할거 아니에요. 성경대로. 교회가 교회를 세우는 일이 바로 그일 아니에요. 교회를 세운다는 일은 그곳에 나가서 교회를 세울 때 교회 멤버들이 이제 계속 생기는데 무슨 일이냐? 그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온 거 아니에요. 같은 얘기예요, 다. 그러나 지금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저희가. 여러 번본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여기도 세 가지를 하라는 또 하나님의 명령이 나와요. 우리가 보통 지상명령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첫 번째,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두 번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세 번째,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첫 번째, 제자를 삼는다. 교회의 치리를 통해 예수님의 제자 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치리를 제대로 하게 되면, 그러면 제자 삼는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뭐 제자 삼는 일을 지 멋대로 만들어내 갖고 하나님이 자기 보고 하라고도 안한 일을 지가 뭐 대학교 캠퍼스에 나가 갖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따위 짓들을 하고 있어요. 교회의 치리를 통해 그래서 디스플린, 디사이포 다 같은 지금 단어에서 나온 말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례를 주라. 즉 성례를 행하라. 그것도 교회가 하는 일이죠. 아무나 세례 주는 거 아니죠. 물론 교회가 완전하게 세워지기 전까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특별한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교회가 완전히 세워지고 나서는 교회가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성경을 가르치라. 말씀을 가르치라. 그래서 보면 지금 말씀을 가르치고 성례를 행하고 그 다음에 치리를 하라. 교회의 표세 가지가 나오는 거죠. 말씀, 성례, 치리. 즉, 교회를 향해 이세 가지를 하라.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표를 얘기할 때, 즉,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얘기할 때, 이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 마음대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걸 가지고 지금 우리가 교리를 세운 거 아니에요. 교회를 세워. 이 말은 이세 가지를 하라. 이 말하고 똑같아요. 왜? 교회가 그세 가지를 해야 되니까. 그래야 교회니까. 즉, 교회가 성경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적어도 성경대로는 할수 없어요. 그래서 아까 그세 번째 하라. 이건 교회가 아니고는 안 됩니다. 왜 교회가 아니면 안 되느냐? 교회도 그냥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대로 하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왜이세 가지가 다 성경대로 해야 되는데 교회의 지도자 구조가 성경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가 그 일들을 잘못하고 있어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몇번 얘기하는데 여러분한테는 이 목사를 쫓겨낼 그 권리가 있는 것만이 아니라 저희 교회에서 어떻게 쫓겨내는가 하는 그 프로세스, 그 절차까지도 다 가르칩니다. 여러분이 처음에 8명의 사람들이 즉, 멤버들이 다, 아, 저 목사는 안 되겠다. 왜? 성경대로 아니다. 하면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아주 신사적인 방법으로 목사를 쫓겨낼 수 있고, 장로도 쫓겨낼 수 있고, 집사도 마찬가지고, 교인도 마찬가지고. 왜? 교인도 치리해서 정말을 안 들면 출교 아니에요. 다그 쫓겨나는 거예요. 다 쫓겨날 수 있는 거예요. 왜? 말씀대로 안 하면 쫓겨나야죠. 지금 교회가 이런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에 예수님께서 세 번째 이렇게 하라 하신 말씀에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은 교회가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까지 나갈 때 예수님께서 같이 하신다는 약속인데, 그러면 교회가 세상 끝까지 나갈 때 예수님께서 나가신다. 이말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 땅끝에 가 계신 거 아니에요. 같이 하신다는데. 즉, 선교는 예수님의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나가셔서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교회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끝은 아프리카가 아닙니다. 왜 세상 끝이라 그러면 아프리카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세상 끝은 바로 캘리포니아 여기입니다, 지금. 물론 여기서 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다른 데로 가서 할 수도 있어. 그러나 여기에서도 할수 있는 거예요, 세상 끝에 나가서 전하는 것은. 성경 어디에 세상 끝이 아프리카고 세상 끝은 항상 못 사는 사람들, 항상 뭐 그런 정글이나 가야 세상 끝이 되는지 성경 어디에 그렇게 써 있어요? 우리도 세상 끝에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성경은 그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는 그냥 다 세상 끝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그런 아프리카나 가야 세상 끝에 간것 같이 착각을 해요. 아니,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전 세계로 지금 나가셔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십니다. 너무나 감사한 거는 그 하시는 일에 교회를 사용하시겠다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예요. 교회가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걸 보면, 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셨구나. 교회 외에 어떠한 다른 것도 세우시겠다고 약속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지금 교회 아닌 다른 집단들, 아주 좋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세웠다는 확신이 어디 있어요? 어디에 성경에 예수님이 그런 걸 세우겠다고 하셨어요? 교회는 세우시겠다고 하셨어요.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일을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순종하는 거지. 왜? 어느 누구건 없어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하세요. 그 사람이 없으면, 오, 큰일 났네, 이러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는 순종입니다.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말씀대로 하면 성공하느냐? 성경을 보세요. 성공을 하나, 아니면 잡혀서 죽나? 그러면 이제 누가복음으로 다시 돌아오면, 또 그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여기도 내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바로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인데,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를 하게 하는 것. 이미 본 내용이지만 이 회개도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하여 주신 참 회개에 참여하는 회개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 회개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이 언제 완전한 회개를 한 번이라도 해보셨습니까? 저는 못했어요, 아직도. 그러나 예수님께서 대신해 주셨어요.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시는데, 그 세례를 마가가 이렇게 부릅니다. 마가복음 1장 4장 4절 하반부에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 예수님도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는데, 그분은 죄를 진 적이 없는데 왜 받으시는 거냐? 왜 회개의 세례를 받느냐? 우리 대신, 우리 위해서. 그리고 회개하게 하려면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물론 개인적인 가르침을 통해서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여기 한국어로는 전도에 미련한 것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영어로 보면 the foolishness of the message preached. 즉 선포되는 미련한 말씀을 통해, 즉 설교되는 미련한 말씀. 다시 말하면 교회의 말씀 선포됨을 통해 회개케 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한 경우는 당연히 있어요. 그러나 이제 교회가 완전히 세워지는 그 순간서부터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원리를 깨달았고 이해하고 믿어야지. 그래서 이렇게 회개한 자들을 또 세례를 통해 교회의 멤버로 받아야 되고 또 잘 치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너 회개했어? 어 그래, 그러면 이제 기독교인으로 잘 살아봐. 그러는 게 아니죠. 하나님도 회개하는 그 말씀만 말하고 그렇게 회개하면 그냥 내버려 둬라, 그런 말씀이 아니죠. 이런 것들도 교회가 성경대로 잘 체계가 다 세워져야 할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백성들에게 교회의 치리를 통해 그 현실을 잘 증거해 주시는 겁니다. 여기서는 간단하게 그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이렇게 나오지만 성경 전체를 보면 그 일에 하나님께서 포함하시기 원하시는 내용이 엄청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마지막 구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까지 가르친 내용이 나와요. 즉, 교회가 가르쳐야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교회의 이름이 바로 여기서 나온 거죠. 사도행전 28장 31절.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여기 보면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 즉, 천국. 그리고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쳤다. 그 예수님. 그래서 예천. 예수님과 천국. 예수님과 천국을 전하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요. 빨리 하죠. 여기 보면 그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다. 회개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즉, 우리 예수님은 죄사함을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리고 여기 보면 이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은 해요. 근데 모든 족속에게 전파된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 그 다음에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는 다 땅끝이에요. 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사도행전 8장 1절에 사울이 그의 스데반의 죽인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지금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인데 그것도 뭐 이렇게 가고 싶어서 나간 거라기보다 핍박이 와갖고 다 흩어집니다. 다 도망해요. 그 도망가는 그곳에서 말씀이 전해지고 하나님 계획대로 다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6장 20절 먼저 다메섹에와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다 온 땅과 이방인들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리라 선전함으로. 그리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포함된다는 것은 사실 구약서부터 수도 없이 나오는 내용인데 그런 것만 싹 빼갖고 구약을 읽다 보니 유대인들은 자기네만 하나님 백성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 49장 6절에 그가 가라사대 너가 나의 종이 되어 메시아를 얘기하죠.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전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구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3장 47절에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제자들도 이 사도행전에 오면 벌써 이해를 하잖아요.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새 노래로 노래하여 가로대 책을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각 족속, 방언, 백성, 나라 가운데서. 로마서 10장 12절부터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뜻은 항상 유대인만이 아니라 그 구원이 땅끝까지 이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그분의 이름으로,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어떤 사람들은 뭐 예수님 아니고도 구원을 말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이제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해짐에 있어서 증인이라 이 말입니다. 아까 읽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5장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님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리하여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해 주셔서 이제 우리도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에서 교회 전체를 상징으로 투 증인으로 상징하시죠. 왜? 교회가 다 증인이니까. 그러나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참 증인이시죠. 요한계시록 1장 5절 상반부에 또 충성된 증인으로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참 증인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증인들이 되는 거죠. 이사야 43장 10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서 증거가 됩니다. 이 제자들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를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하는 사람들로 이 제자들이 부름을 받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도 부름을 받는데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쫓던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사도행전 26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을 보내시며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부터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기록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근데 사도 바울도 보내져서 여기 보니까 사람들로 눈을 뜨게. 근데 우리 이거 본 내용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눈을 뜨게 하셨는데 그러면 사도 바울 이렇게 보내지는 증인은 그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하시는 것에 그 일에 참여시키시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이 하시는 건데 우리들을 참여시킨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항상 원리예요. 내가 가서 뭐 하는 게 아니에요. 뭘 해요, 우리가 가면? 여러분은 대단한 인간이에요. 여러분이 나가서 하면 뭐잘 돼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겁니까? 아,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 내가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내가 젊었을 때뭐 교회를 내가 몇 개를 세웠느니. 엄청 거짓말을 해요. 뭐 자기가 세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셨지. 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거기에 부름을 받으기에 영광이죠.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보세요, 이 제자들.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고, 비겁하게 숨어 있는 이 제자들. 근데 그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이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 구원하시는 일에 부르시잖아요. 이 명령은 교회 전체에 하신 명령이에요. 지금 우리도 제자들보다 더 실패하고 더 비겁한 자들인데, 그러나 엄청난 예수님의 일에 부름을 받고 그분의 일에 참여하는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눈을 밝혀주시고, 말씀을 풀어주시고,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는 일에 여러분과 저도 참여됐어요. 우리도 교회를 통해 뭘 해요? 말씀을 풀어준잖아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고 눈을 밝혀주시는 일에 참여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도 우리 땅끝에서 지금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 일을. 그러나 교회를 통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뭐 하라고 하신 적 없어요. 여러분이, 그래서 그 마태복음 28장을 항상 개인한테 한 명령으로 착각들을 해요. 거기 보면 세례를 주라고 했는데 어떻게 개인이 나가서 세례를 줘요? 교회한테 하신 명령 아니에요? 교회한테. 그래서 여러분 세례 안 줬다고 죄책감 갖지 마세요. 와, 나 세례 주라고 했는데 아, 세례 아직 안 줬네. 해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바보죠. 교회를 통해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여러분은 그런 관계를 맺고 이 교회로 데려와서 교회를 통해 그 사람한테 다 하는 거예요. 근데 49절에 성령님께서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 이건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어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놀랍습니다. 그 엄청난 계획에 우리를 부르시고 참여시키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더욱더욱 열심히 이 부르심에 참여하여 순종하며 사는 저희들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